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지난달 28일 2024 패럴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죠. 4,400명의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11일간 선전했는데요.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 실력을 겨루는 이야기는 각 나라 국민과 지구촌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두 명의 여자 선수를 소개해드립니다. 휠체어 럭비 미국 대표팀의 첫 여자 선수, 또 아프가니스탄 최초 여자 태권도 선수로 지난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했고 올해는 난민팀에 합류해 실력을 겨룬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사실 이 패럴림픽이요.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하고 비교했을 때 인기는 훨씬 떨어지죠.
네.
예, 패럴림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예, 일단 용어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자, 패럴림픽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직하고요. 네. 올림픽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게 하반신이 그 마비된 선수만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스어 전치사 파라, 뭐 나란히 함께라는 뜻이고요. 올림픽이 더해져서 일반 올림픽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란히 함께 가는 대회라는 뜻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파라 올림픽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 선수단하고 대회 규모 면에서도 동학의 올림픽과는 또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는 40개 이상의 종목에서 329개의 경기가 열렸지만 이 올해 패럴림픽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된 549개 경기가 23개 종목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경기 종목은 하계 올림픽보다 패럴림픽이 절반 수도로 적지만요. 한 경기 종목당 치러지는 경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세분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시각 장애로 나누어진 세 가지 장애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여러 세부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탁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 단식 한 종목을 위한 경기 등급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패럴림픽은 하계 올림픽보다 경기 수는 많지만 아주 촘촘한 일정, 또 상대적으로 참가 선수가 적은 점 때문에 더 짧은 기간 동안 대회를 마칠 수 있답니다.
네, 선수 규모의 경우에 파리 올림픽은 만 명이 넘었는데 파리 패럴림픽에는 4,400명, 그러니까 5천 명이 채 안 됐어요.
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 미국 패럴림픽의 국가대표 여자 선수 세러 애덤입니다.
네.
팀 USA에 합류한 미국의 최초 여자 휠체어 럭비 대표팀 선수입니다.
휠체어 럭비. 오늘 참 낯선 용어가 많네요. 자, 네. 휠체어 럭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머더볼이라고도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네.
휠체어 럭비는 경추를 다친 그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하는 혼성 팀 스포츠입니다.
네.
네 명의 선수가 한 팀이고요. 8분씩 4쿼터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럭비, 농구, 핸드볼의 요소를 결합한 방식이라서 그 둥근 공을 사용해서 특수 제작된 수동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휠체어끼리 쿵쿵 부딪히고 또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이 격렬한 경기 내용 때문에 살인적이라는 의미의 머더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머더볼이라고 부르는 휠체어 럭비 경기에 참가한 세러 애덤 선수 누굴까요?
네. 자, MBC 보스턴 방송이 이 선수를 자세하게 소개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애덤 선수는요, 올해 32살의 백인 여성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작업치료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상대팀 선수들이 애덤 선수를 경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 중심 스포츠에 뛰어든 이름 없고 경험 없는 여자 선수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곧 애덤 선수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아, 남자 선수들이 긴장할 만한 실력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리네요.
네.
그런데 애덤 선수가 이 장애를 갖기 전부터 휠체어 럭비 경기를 했었다면서요.
예. 애덤 선수가 처음 e스포츠를 접했을 때도 장애 아동을 돕는 작업 치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애덤 선수의 멘토이자 휠체어 럭비 선수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작업치료 교수 캐리 모건 박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애덤 선수가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나 2016년 석사과정을 마무리할 즈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애덤 선수의 그 어릴 적의 부상과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내내 그 손이 무감각해지고 필요한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네요.
네, 당연했을 겁니다.
네.
애덤 선수는 어릴 때부터 대학 때까지 뭐 스포츠, 운동을 쉬지 않았던 운동선수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이 천천히 이렇게 쓰러지는 걸 지켜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진단 받은 후에 바로 가족한테 알리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말을 꺼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발성 경화증 MS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몸의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네,
애담 선수는 오른쪽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다리를 들어 올리기 어려워져서 걸을 때 상당히 느려지고요.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자주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휠체어 타는 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2019년에 그 휠체어 럭비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휠체어를 타기로 결정했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에게 휠체어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더 안전하게 쉽게 해주는 자유를 의미하고 삶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라 애덤 선수가 어떻게 미국의 휠체어 럭비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을까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네.
자, 5년 동안 작업치료사로 일한 후에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임상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네.
그러던 중 2021년에 휠체어 럭비 미국 국가대표팀에 도전해서 자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미주 챔피언십 대회에서 국제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에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와,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서 대회, 이번 대회 참가했던 소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애덤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스스로 이를 증명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미국과 캐나다의 첫 경기에서 첫 쿼터에서부터 득점을 하더니 총 6점을 보태면서 미국 팀을 51대 48점 승리로 이끄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2일 미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48대 41로 패해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세러 애덤 선수는 이 경기에서 무려 14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와, 전 스토리 메이커가 됐네요. 장애가 있는 선수들의 스포츠 축제 패럴림픽의 역사를 새로 쓴 세러 애덤 선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프간 난민으로 태권도에 도전한 선수가 있죠.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난민팀 대표로 참가한 25살의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입니다.
네.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는 선천적으로 한쪽 팔뚝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네.
9살 때 이 파라스포츠, 즉 장애인 스포츠에 입문해서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첫 여자 태권도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난민팀으로 출전했거든요.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패럴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도쿄 하계 올림픽은 8월 8일에 폐막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해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네.
올림픽이 끝나고요. 패럴림픽이 열리기 전인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하면서 암울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당시 참 수많은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프간 내에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국민들한테 억압적인 법들을 강요했고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뭐 유명했습니다.
네.
CNN 방송에 따르면 당시 쿠다다디 선수가 아프간을 떠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집 뒷마당에서 훈련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SNS, 소셜네트워크에 영상으로 호소문을 올렸고요. 그 메시지가 널리 퍼지면서 스페인 대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공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탈출 후 일주일 만에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9월 패럴림픽에 데뷔하게 된 건데요. 2004년 아테나 패럴림픽 이후 아프간을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이자 패럴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한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 아래서 그야말로 몰래 연습한 결과 그런 역사를 쓰게 만들었나요?
네. 그 쿠다디디 선수가 아프간에 남아있었다면요.
네.
이 탈레반의 규칙을 어긴 자신이 아마 체포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탈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인터뷰에 말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쿠다다디 선수가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프간의 암울한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올해 대회를 앞두고 CNN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쿠다디디 선수는 패럴림픽은 아프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네.
여성들이 강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탈레반, 무장권 문소 그리고 더 끔찍한 위험을 마주했고 그것들을 견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성취에 머물지 않고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서 싸운다면서 우리는 강하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큰 의미의 목적이 있다고 출전 각오를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팔 하나를 쓰지 못하는 패럴림피언으로서 탈레반의 통치 아래 사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부각하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심정과 각오로 경기에 출전했던 쿠다다디 선수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네, 쿠다다니 선수는 지난해 유럽 패럴림픽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올해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K44, 47kg 카테고리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난민 패럴림픽 팀 선수로서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메달 획득한 소감도 들어봐야죠.
네. 쿠다다디 선수, 탈레반의 통치 아래서 남성 보호자 없이는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아프간 여성들이 자신의 메달에 영감을 받아서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 메달을 온 세상에 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언젠가 아프간과 전 세계 모든 소녀, 모든 여성, 전 세계 모든 난민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랐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히스토리 메이커로 패럴림픽 히스토리 메이커 세러 애덤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